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라, 별이 자매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네, 자매님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에서 한 사람이 온전히 생명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쪽으로 건너오십니다. 네, 별이 자매님, 사라 자매님,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참 짧은 문장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입니다. 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그 반갑고 소중하고 기뻤을까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뭉클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참 큰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제발 와주시기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떤 기도와 간구와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 반드시 거기에 와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다림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해요.
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회당이 마을마다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렇게 표현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그 마을 공동체에게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회당의 대표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종교인들, 유대교를 가르치는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수용하기 어려웠던 분위기였으나 이 회당장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지식과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회당장이라고 하는 권위와 존경을 가진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조금 놀라웠어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니까요.
네, 정말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딸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길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혈우증 앓는 여인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란히 겹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기다렸던 야이로,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고 빨리 가서 내 딸을, 12살 된 딸을 살려야 하는 긴급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란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네요.
네, 이 두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2살 소녀, 그리고 12회 동안 병들었던 여인. 한쪽은 이제 막 삶을 시작할 나이고, 한쪽은 12회 동안 그 삶이 멈추어져 있었던, 생명을 출산할 수 없었던, 죽음에 사로잡힌 것 같은 여인.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 부정하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소속될 수 없었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소통하거나 고백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아픔, 자기가 스스로 이 질병을 고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12년이나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내 곁으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외치어야 하는 고독 속에 홀로 버려진 채 살아가야 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 인파를 뚫고,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건너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야이로라는 아버지와 자신의 인생에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 누구도 없는 한 여인이 나란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야이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금세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실 때 이 여인은 내가 이 순간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조용히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나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도 없는 이 여인의 속마음의 간절함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네, 이 여인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연약하고 소외된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간절함. 그래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유대인들의 옷 옷을 살펴보면 옷 끝에 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술이 파란색이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에 색깔이 없다가 이 사람이 성인이 되면 거기에 파란색 실을 답니다. 그 실을 다는 문양이나 방식이나 모양이 그 사람의 집안을 상징해요. 굉장히 율법으로 굉장히 중요한 레위 지파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집의 문양과 순서와 매듭이 몇 번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옷 자락만 봐도, 옷술만 봐도 아, 이 사람은 어떤 집안의 어떤 자손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 옷자락, 옷술의 파란 실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혈류가 그쳤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 인파가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틈에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니까 당연히 누가 만졌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두 제자들 서로 부딪혀가면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네. 예수님은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았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흘러갔다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흘러갔다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실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고 몰래 정말 치유만 받고 싶었던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모른 채 지나가실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여인이 기뻐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내 앞에 그 여인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혈류병이 나은 여인이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고백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원하셨다는 것을, 연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에라가 아버지가 딸을 살리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겠어요.
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습니다.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따라라고 부르시는 장면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없이 가족에게 버려져서 혼자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저 야이로가 아버지가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저 장면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 여인이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라고 하는 사회적인 상실, 공동체에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육체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너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참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딸이다라고 하는 공적인 삶을 회복시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자세, 이 순간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실 거야.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이분이 설사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도 나의 부정함에 이분은 영향받지 않으시고 이분의 온전함이, 이분의 거룩함이, 이분의 치유의 능력이 나를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고백을 총체적으로 담아서 손끝으로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굉장히 작은 행동 하나, 너무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땅 밑에서 옷자락 끝을 붙잡는 것 같은 너무나 작은 우리의 신음소리 같은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너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신음소리 같은 믿음, 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음소리 같은 믿음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영원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인정해 주실 만큼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영원해질 수 있도록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영원한 가족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야이로 입장에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 부정한 여인 하나를 치유하느라고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이 야이로. 제가 야이로 같았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 이 지체되어 있는 시간 속에 야이로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저는 야이로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곧바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면 예수님한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죠? 그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극도의 분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지금 야이로는 딸을 잃을까 봐 두려움과 공포가 그 슬픔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처럼 야이로의 믿음으로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그저 주님께 고백하는 것.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음소리처럼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방향이 필요하죠.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믿음. 질문입니다. 모두가 상황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도움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네, 그 시대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이 그 당시의 장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급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3일 장을 치르고 땅에 묻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죽으면 바로 땅에 묻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누가는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상황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셨어요.
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아이여 일어나라. 이것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그 생명을 소성케 다시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영이 돌아왔다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숨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12살 된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넘어서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생명과 죽음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아버지가 딸을 잃어버렸다가 그 딸을 도로 찾는 기쁨, 이것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없죠. 비할 수 있는 기쁨이 없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빨리 달려가서 야이로의 딸부터 살린 다음에 나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혈류병보다 아이가 죽은 것이 더 중요한 사건 같잖아요. 사건의 무게중심,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건의 순서, 사건의 우선순위 이것을 주님이 생각하시는 기준대로 그때와 시간을 주님의 기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더 커서 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부모만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딸을 살리시려고 하시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만약에 온 회중이 다 이 아이가 소생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고 구원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의 증인으로 누가 있어야 하는지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권위와 유명세와 능력을 만방에 알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발동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알리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우리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명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서와 기준과 범주는 예수님이 사역을 드러내시는 경계는 바로 아버지의 뜻 이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친절함과 다정함과 섬세함이 있습니다. 기적이 끝났고 그리고 삶이 다시 시작되고 일상이 시작되는 풍경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고 아버지는 그 살아난 딸로 인한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은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셨던 그 기쁨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일어나서 빵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겹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12회 동안 삶이 멈춰 있고 어떤 사람은 12살의 삶이 멈추었잖아요.
아주 좋은 통찰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의 삶이 멈춘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12회 동안 기뻐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혈루병 앓던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처럼 제 삶에도 멈춘 시간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네, 우리의 삶이 멈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멍나버린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고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별이 자매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말씀에 나오는 12회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그런 상태에 죽을 수밖에 없던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의 삶을 멈추지 않고 다시 흘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번 매일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삶을 또 이어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2회 동안 병으로 삶이 멈추었던 여인처럼 우리 안에도 오래도록 묵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 주님,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우리의 부정함에 매여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디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호수를 건너서 돌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을 때라도 가까이 나아가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작다고, 너무 연약하다고, 부정하다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옷자락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그 옷자락으로 너의 믿음이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딸이라 부르시고 그 영원한 가족으로 자리를 내어주시는, 환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에 환대받은 자들이며 우리를 연약하다 버리지 않으시고 자랑스럽게 그 자리에 앉히셔서 회복시키시는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 모두가 마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있는 곳에서 새 힘을,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초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아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즘 따라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저 개인의 욕심이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꼭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진양자매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도 평소와 똑같이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두 사람에 관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누구와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산헤린 공회에 속한 유대인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삶을 사실 때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전면으로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장례를 치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리마데 요셉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도록 했는데 자,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본래 무덤은 인생의 끝을 의미한다고 했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무덤이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나요?
네, 맞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활은 너무도 신비롭고 또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를 아주 신중하게 고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건가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 속에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말씀을 읽어보니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지켰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곁을 지키기 위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걸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보다도 특별했었나 봐요.
네, 맞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방금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사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어땠다고 하고 있나요?
마리아가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요.
네, 그렇죠. 뭐 정확히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리아는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귀신에 들렸었다고 하는 걸 보니 상태가 정말 심각했었나 봐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또 동경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으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애틋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1절을 보면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유대인들의 법규상 안식일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일찍부터 아직 어두운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또 들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어요. 자, 이때 무덤을 막아두는 돌의 크기와 무게가 엄청났기 때문에 여인의 힘으로는 돌을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장벽이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던 걸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거네요. 설명을 들을수록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애틋했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무덤 앞에서 다시 돌아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을 때, 자, 무덤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있죠?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돌을 옮겨놓은 걸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천사가 돌을 옮겨놓았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때 마리아는 무덤이 열려있는 걸 보고 놀란 나머지 안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제자를 찾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고,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즉 요한은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 그렇게 달려갔을 때 누가 먼저 도착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걸로 봐서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본인이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요한은 왜 바로 들어가지 못한 건가요?
아마도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요한은 앞장서서 뭔가 주도하기보다는 항상 한 걸음 물러난 상태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지만 또 항상 있어야 할 자리는 지키는 또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자,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죠?
네,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거침없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확인했을 때 어땠다고 하고 있나요?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각각 한쪽에 놓여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세하게 당시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무덤 속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던 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군인들을 시켜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 만일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면 무덤 안에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신을 훔쳐가는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까지 신경 쓰진 못했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결국 세마포가 제자리에 놓여있고 또 수건이 다른 한쪽에 쌓았던 그대로 놓여있었다라고 하는 건 도둑이 급하게 도둑질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사도 요한이 무덤에 직접 들어가 당시 상황을 보지 않았다면 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장면을 묘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 세례 요한은 당시 무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요한도 또 베드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들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하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와 좀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와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숨어서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고 나시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혹여라도 질세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었으며 심지어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어 지내는 걸 택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런 행동의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9절 말씀에 따르면 결국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정확합니다.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고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또 똑같은 삶을 사시고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였던 걸까요?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고요.
네, 맞아요. 자, 하지만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열정은 있고 의욕은 넘쳤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쉽게 흔들렸고 심지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그렇다고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 또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열정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제자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무덤에서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그곳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마리아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자, 거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마리아가 어떤 광경을 봤다고 하고 있나요?
흰 옷 입은 두 명의 천사가 무덤 안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분명 제자들이 확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자, 그 안에 두 명의 천사가 안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중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냐라고 물었고, 이러한 천사의 질문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분명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자, 그렇죠?
네,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못하는 죽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마리아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면서 주님을 잃어버림에 대한 괴로움으로 인해서 울고 또 울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매달리고 울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물론 마리아가 첫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다려주셨을 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결국 열정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하자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자,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은 열정 넘치는 제자들도 아니었고 지식이 충만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아니었습니다. 자,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나요?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 마리아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앞서 분명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도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닫혀있는 문을 넘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며 생겼던 못 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상처는 제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마리아의 증언과 또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디어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전달되었네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달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또 새로운 사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리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결국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마리아를 통해 새로운 일꾼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정보다 또 지식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계신 것처럼 침묵의 시간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빠지게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으며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식이나 열정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또 무덤 앞에서 끝까지 머물렀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지장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 지식보다 사랑이라는 점을 깊이 배웠습니다. 저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두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거, 또 지식보다 중요한 거, 그것은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면서 또 선택하시고 뭐 보내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부르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